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 11월 20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8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22살밖에 되지 않은 샌디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샌디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죽게 되면 그녀의 뇌세포를 보관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를 급속 냉동고에 있는 큰 질소액 통에 담가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여 수많은 신경으로 연결된 그녀의 뇌 정보가 컴퓨터로 옮겨져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단순히 젊은 여인이 일찍 죽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그녀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샌디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할 곳에 그녀의 소망을 두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을 만드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택의 기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함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껴본다. 행하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선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와 관련하여 아담에게 주신 선택지는 무엇이었습니까? 3.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거짓 경배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7.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호소를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이 마침내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결정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나 짧아서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기별이 오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리우는 마음의 욕심과 생각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편견들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동안 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길 원하고 또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손이 모자라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마음에 여러 갈등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제 자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평신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흐트러진 마음을 새로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에는 9시 조금 넘으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고 그리고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큰 축복은 먼저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했던 일들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밤에 잘 때 생각이 많았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금세 잠이 들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깨우지 않아도 눈을 뜨면 거의 5시 이전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저의 기도의 공실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제 머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더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은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29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기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서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이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장로 제사장 예언자들과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왜 보내고 또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봤더니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를 그 사신들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이 재위 초기에 바벨론 사신들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다 뭐라고 적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궁금해졌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장기간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사실이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리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활동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왜곡된 희망을 가지고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자신의 나라에 닥쳐진 이 운명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착하라고 얘기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정말 찹찹했지만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전달에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이 더 그들의 구미에 맞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현지에서 곧 돌아오리라는 이 거짓된 헛된 희망을 버리고 정착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으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의 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자녀 출산과 결혼해서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꽤 오래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4장의 7절에 서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결혼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에서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적군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할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불안하면 그들의 포로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그 국한되지 않으시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라는 그런 큰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와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위급할 때는요. 자꾸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10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한을 정해주셨는데요. 그때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이 장래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 포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14절의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이 하나님 포로된 중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의 모든 곳에서 다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할 때도 마지막에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올 곳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차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귀환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한 엄밀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일들 속에서도 정말 고난 속에서도 배워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 또한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련과 또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마칠 때 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러할 때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정말 그 기구하고 또 비참한 이 역사는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은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것이 포로로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아무 희망이 없을 때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사는 저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근거한 천지 창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땅이 물과 흙암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세상의 시작 시간에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격리시키시고 빛을 낮이요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그분은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땅 위의 물과 대기권을 분리함으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육지와 바다를 구분한 후 벌거숭이 해안과 언덕, 계곡을 옷 입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을 만들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며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조류와 수중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일관성 있게 자기 종류를 번식시키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대해 창세기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고등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형성된 후에 다음 단계에서야 창조의 극치로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의 능력이 작용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로 시작하는 창조주일 엿새 동안의 장엄한 사건들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동적인 명령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를 낙원으로 변화시킨 창조적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시편 33편 9절과 히브리 11장 3절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 창조력 있는 말씀은 선재하는 물질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아담과 짐승들은 흙으로 형성되었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선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설명에 관하여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창조의 하루는 문자 그대로인가? 하늘은 정말 겨우 6천년 전에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인데 성경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날들은 문자적인 24시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측량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은 저녁 혹은 일몰로부터 시작되는 개별적인 날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피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세심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결코 강요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선택의 자유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하십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창조주께로 향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창조주는 이 부부에게 새로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인과 성서 신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근본적 개념들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경배는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개인의 참된 가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참으로 사람은 창조물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과 점점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신분은 그분의 부권을 확립하며 모든 인류가 형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시고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이며 성과 인종과 교육 수준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인종주의와 독선, 기타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도 모두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갈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은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며 보존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완전한 세계에서 인간에게 이 유용한 일을 맡기신 것은 육체 노동의 존엄성을 드러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만물이 우연한 진화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인생은 이유 있게 창조되었음을 이해할 때 의미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공허감과 불만족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와 창조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얼마 전 뉴스에 제주도로 가던 한 비행기가 갑자기 저공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기내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18,000피트 이상을 날아야 할 비행기가 갑자기 8,000피트로 급강하를 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주도까지 20여 분을 비행했습니다. 승객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체 결함이냐? 아니면 정비 불량이냐? 아니면 조종사의 과실이냐? 훌륭한 조종사는 승객들을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아주 조그만 이상만 생겨도 즉각 방송을 통하여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8월에 이 땅에 태어나 난생 처음 미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시카고였습니다. LA에서 시카고 하는 비행기로 바꿔 타고 한참을 가는데 기장이 갑자기 급한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급박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공에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 이동을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니 정말 새까만 구름과 함께 엄청난 번개불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심하게 흔들리고 순식간에 비행기 안은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 비행기가 폭풍지대를 벗어나고 안전하게 시카고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안도감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비행사는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요 집인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을 직접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우주의 조종사요 우리들의 창조주신 예수님을 이 땅의 조종사로 파견하셨습니다. 고장난 지구를 수리해서 하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종사 중에 조종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견하시고 지금 하늘로 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행기에 탑승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조종사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라 하면 매고 화장실에서 나오라 하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종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꼭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도 돌아다니고 화장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비행기가 폭풍을 만나고 난교를 만날 때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조종사의 안내를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들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장이신 예수님도 우리들의 생활에 간섭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들을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처럼 다른 나라로 옮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조용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갑자기 끌어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뜬금없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삼손처럼 최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의를 그분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수색하시고 간섭하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횃불을 들고 온 들판을 헤매고 휘젓고 다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숨어있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 길 잃은 길냥이처럼 거리를 헤매는 괘씸한 집 나간 자식을 목 놓아 기다리시는 분, 야복강 언덕에서 진흙투성이로 앉아있는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는 분, 배고프고 목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내려주시는 분. 그런데요, 그분이 갑자기 우살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들들 볶아 출애굽시키더니 바로 그분이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시시콜콜 우리를 수색하시고 추적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 본향까지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간섭하시면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종사를 믿고 우리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종사는 우리가 모르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종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폭풍을 몰고 오는 구름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종사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를 조종하시고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앞날에 어떠한 폭풍이 몰려올지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고장난 지구, 고장난 우리들을 수리해서 하늘까지 비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탑승을 거부하고 조종사의 안내방송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와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남긴 위대한 역사와 예수의 족적을 알고 있습니다. 핸들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요? 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두 나라의 병사들은 차가운 날씨 속에서 치열한 전쟁과 대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라는 죽음의 코앞에서 상대방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위에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함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고요한 밤공기를 타고 영국군 진영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영국군 진영에서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병사들이 하나둘씩 골짜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들판에서 만나 포옹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부대장들은 악수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전쟁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절망한 사람이 기뻐하며 수치스러운 죄인이 광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별한 부부들이 결합을 하고 고아와 가부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와보십시오. 온 세상 곳곳의 감옥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물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덩이로 5,000명을 먹여놓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시 후에 어둠이 찾아오고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배가 큰 바람과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아니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여 배를 탔는데 엄청난 폭풍우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저녁,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자신들을 배에 태우신 선생님은 배에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때때로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의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배를 탔는데 캄캄한 저녁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난 것도 힘이 드는데 그들은 폭풍 속에 자신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에 태우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폭풍우를 만나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리를 벌인 시간은 대략 9시간 정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던 초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 물 위에 걸어오신 시간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9시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맹렬한 폭풍, 파도와 9시간을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도와 폭풍이 얼마나 험했는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 간 거리가 10리였다 그랬어요. 4km 갔습니다. 9시간 동안 4km 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선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 얼마나 자기들만 배를 태워보내신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재미있게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9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적절한지는 잘 모릅니다. 왜 9시간이 3시간이나 4시간, 5시간보다 더 적절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병이 기뻐지고 나사로가 죽어 4일이 지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 우리는 틀려도 그분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토록 고통받도록 밤새도록 지켜보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이면 갈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이나 고생고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훨씬 더 단단한 하늘의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노젓길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노젓길을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해변에 오지 못할 것을, 아니 해변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침몰해 버릴 것을,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하늘 보장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깊은 바다에서 노젓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조종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노를 대신하여 저어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